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쫙 떠오르실 텐데 제가 보니까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서너 곡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곡은 이전에 그 백나나가 부르기 시작한 찔레꽃이 아니라 우리 동요 중에 박태준 선생님께서 만든 가을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그 가을밤이라는 곡에다가 이원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붙여서 만드신 이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주자가 반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전에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생각들이 다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생각해 보시면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뭐 이렇게 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지금 설명하자면 엄마가 지금 일을 가세요. 가난한 가정이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일 나가는 엄마를 졸졸졸졸 이래 따라가다 보니까 하얀 찔레꽃이 비어있는데 그 워낙 가난하던 그러한 시절에 배가 고프니까 엄마 따라가면서 이 하얀 찔레꽃잎을 따서 먹는 거예요. 엄마는 성큼성큼 일 나가시는데 이 아이는 따먹으면서 따라가야 하니까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 참 슬픕니다. 어쨌든 이 노래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엄마가 생각나면 또 누가 생각날까요? 예, 아빠, 예,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겠죠. 제가 전에 한국에 한참 다닐 때는 1년에 한두 차례씩이나 이 한국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을 갈 때면 누가 물어요. 목사님, 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저희 양가 부모님이 계신 그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가 집이었어요. 거기 무슨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인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두 부부가 사랑하는 이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집인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노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 거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이 달려가고 싶은 것이 거기였는데 이제는 이 어른들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찾아가면 산소를 찾아가야지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이제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집의 상실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면 증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어른들이 계셨던 자리는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분이 계셔야 집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의식주, 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단순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같이 가서 체온을 나누고 같이 마음의 그 중심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곳 거기가 바로 집다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곳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가 어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많은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헤어져서 어린 조카 롯 하나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여기저기 삶의 터전을 옮기는 가운데 그래도 마음 붙일 수 있는 이 집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자기 곳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기 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마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성경들이 참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홈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 집, 현대인 성경에서는 자기 전망, 그리고 새 번역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사는 곳, 이렇게 참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의 배경은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그곳,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의 주거 형태는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장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막은 천막이지요. 오늘날 가끔 TV 같은 데서 보는 베두인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거, 그걸 연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 문 앞에 늘 앉아있곤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것을 뵙게 됩니다. 그가 달려가서 초대하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떠나가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정성하기 위해서 따라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18장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막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바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여섯 번씩이나 아주 그 유명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올려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사랑이 있고 정말 그야말로 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사례가 있었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 아들 이삭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장막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큰 장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모여 사는 이런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장막 뭐 또 사라의 장막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 힌트가 이 창세기 24장 67절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리브가를 맞이해서 장가들 때에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라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따로 사용했던 그 장막이 있었는데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장막이 주인이 없이 비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의 시집을 오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의 장막을 물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거 형태는 좀 다르죠. 대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든지 혹은 어떤 그 주택 하우스라고 할 때 그 안에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실이 있고 다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장막이 있었을 그러한 때니까 아, 사라의 장막이 있었으면은 아브라함의 장막도 있었겠구나 말이지. 또 이삭의 장막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장막도 있고 식사하는 것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장막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 정도 그저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몇 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소돔성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가게 됐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데 그때 데리고 나간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318명이나 되거든요. 이 318명의 군사들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었지만은 아주 위급할 때는 병사가 되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그 한 천막 속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동네에 부락처럼 이렇게 거주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장막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장막 그러면은 그저 장막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몇 개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집단 부락이라고 할 정도로 좀 대단한 규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장막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을 이끌고 들판에 나가서 소떼와 양떼를 먹이는 수고를 하고 이제 해가 넘어가기 조금 전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인 사라가 달려나가서 남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다음이라고 할 것이면은 이 이삭도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 집에 오래오래 일하는 목자들도 달려나와가지고 아,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장막에 둘러앉아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선도선 그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네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늦은 밤까지 아마 그들은 함께 시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이 흐르는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장막에 흘렀던 그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그 풍성한 그 식탁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장막 그 귀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된 행복한 장막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가 되려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계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리고 내려왔던 조카 롯도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소떼 양떼들이 아브라함도 롯도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서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목초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서 조카 롯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촌 덕에 살아온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소돔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목처지가 좋고 좋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곳이 살기가 편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돔을 먼저 택하고 그리로 가고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이 롯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본래 살던 황량한 들판에서 장막 하나 쳐놓고 불편하게 그는 거기서 남아서 살게 됐어요. 창세기 13장 12, 13절에 그 모습을 잘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기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남아서 빈 들판에 그 장막에 거주했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보면은 로든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잘 지어진 저택 안에서 살았으리라고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 사는 것이 그렇게 편리하겠습니까? 어떤 곳에 사는 것이 편리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곽이 둘러쳐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편리한 시설과 여러 가지 즐길거리들이 많은 소돔성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았을 겁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해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냥 들판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불편하게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은 거기 들판에 남았지만은 소돔성에 있는 롯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장막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정말 큰 축복을 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어디에서 거주했을까요? 장막에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단을 쌓았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는 들판의 장막에 머물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셔서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미래를 쳐다보면서 축복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성 안에 들어간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잘 지어진 그 성 안에서 그 집에서 얼마 동안 평안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결국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덮이게 될 때에 거기가 다 불바다가 되고 말았고 그 간신히 두 딸과 더불어서 목숨만 건지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 롯이 선택한 그 마콤은 멸망의 불바다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남았던 그 들판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성의 그 멸망의 유황불로 인해서 연기가 막 올라가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그 연기를 바라보았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여섯 번이나 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바로 그 거룩한 자리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다음 보세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아, 저 성이 멸망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곳, 우리들이 저녁마다 들어가는 곳,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 우리들이 잠자리하는 그곳,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 처소,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서 있는 자리, 머무른 곳이 지금 어디를 닮아 있습니까? 롯의 소돔성 안의 집을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을 닮은 것일까요?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면서 오손도손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장소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무슨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큰 일을 많이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머무는 그곳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든지 나의 그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다음날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이 말씀을 나눈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마콤이 복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그 평안이 있는 그러한 장소, 그게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갔다가 이 분노한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 사람들의 손에는 여자에게 던질 돌멩이가 다 하나씩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의 이런 분노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평온하셨어요. 무슨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더니 자리에 앉으신 그 채로 땅바닥에 무슨 글을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앞에 분노한 군중들의 그 완악한 양심, 굳어버린 양심,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그 양심을 예수님은 예리한 말씀의 빛으로 이제 찔러대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주저댔는지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 돌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한 명씩 다 흩어지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나중에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닥에 놓고 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지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어요? 그 전날 밤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 뭐 7장 끝나고 8장이 이어지는 그 대목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단락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는 그날, 그 전날 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에 갔더라?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백성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죄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전날 말이죠.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이 여인도 잡아다가 가두고 해가 져서 다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만큼은 그들의 집은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를 제거해 주지를 못했고 그들의 화난 마음을 싸매 주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노에 분노가 더 끓어오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 전날 밤이 죄와 분노의 그 더러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더니 그 다음날이 축복의 하루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몹쓸 짓을 하게 된 그런 하루로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전날 어디를 가셨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늘 예수님께서 수시로 가셔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나는 그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이 땅에 왔지. 죄인들을 찾아서 돌을 던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채로 그 다음날 아침 성전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도 끌려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아주 불쌍한 여인이고 그저 용서 받아야 될 그러한 주인으로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종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은 것입니다. 그 전날 밤 그 사람들이 머문 곳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감람산의 차이가 그 다음날 하루를 결정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밤에 들어가는 우리 집, 우리들의 몸을 눕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에 편안한 휴식을 주는 그 자리가 사실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결정짓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밤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경건한 그 밤을 보낸다고 할 것이면 그 다음날 아침 축복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구들 간에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로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그 다음날 하루만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을 그런 시간들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는 이 표현을 읽으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구절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으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간 곳은 그 유다의 곳, 유다의 자리, 유다의 마큼 그 유다의 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영원한 저 멸망의 불구덩이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리고는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다가 거기가 바로 유다가 있을 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의 제 곳은 거기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도 잘한 것은 없어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한 사람과 나머지 11사람의 제자가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밤에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밤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과 이 유다를 포함한 열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체포되시는 바로 그날 밤, 그 밤에 유다가 머문 곳과 11명의 제자가 머문 곳은 동일한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무슨 조각을 받았어요? 성만찬 조각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유다도 처음에는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유다에게도 건네주셔서 그걸 받아 먹은 다음에 이 유다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가버렸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로 가득 찬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궁리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 예수를 잡아올 수 있나?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의논한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바로 이 유다. 유다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가장 악한 곳에서 그 밤을 보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만찬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다락방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찬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고단에서 비록 고단한 그들은 깨어 기도드리지를 못하고 옆에서 잠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 떨어져도 잠이 들어도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붙들려 가실 때에 겁에 질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는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그 애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11명의 제자들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은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보낸 그 결과가 여러분 유다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이 열한 제자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만들어 살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영적 승리의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들의 곳,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는데 우리들의 곳,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그 처소, 그곳을 여러분이 가을에 참 아름답게 가꾸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잘 연결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따뜻한 행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집구석으로 만들면 안 들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집구석으로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같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건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저는 혼자 사는 지가 오래되는데요. 그렇죠? 괜찮아요 권사님. 혼자 사는 분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뭐 자꾸 무슨지 무슨 건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참 힘들고 고단한데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을 때는 거기가 내 마음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삶에 지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골방문을 여시고 거기 가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이 응원하는 게 우리 가슴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골방문을 열고 나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외치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달려나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만세반석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 주님이 계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마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된 장막을 가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장막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승리의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잘 된 것처럼 범사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복음 또한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연로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 주시고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잭 선생님에게도 계속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시간시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지나고 힘을 이제 합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미움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기쁨과 서름도 가요. 한간의 조가 동천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